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다 마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신호등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 오른쪽 건물을 보니까요, 거기에 큰 광고판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판에는 어떤 여성이 아주 활짝 웃는 모습으로 당당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나 좋아서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웃을 수 있을까? 그리고 보니까요, 그 광고판 아래에 광고 문구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 선택의 확신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저분은 자신의 선택이 너무나 옳다고 생각해서 저 확신을 가지고 저렇게 기쁘게 웃고 있구나, 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게 도대체 무슨 광고지? 그러고 이제 좀 더 봤거든요. 무슨 광고였을까요? 네, 어떤 성형병원 네, 광고였습니다. 네. 선택이 확실하다, 선택이 확신을 줄 수 있다, 이런 거죠. 운전을 해서 돌아오는 길에 그 문구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내 선택의 확신을. 그러면서 제 스스로 질문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한 나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아무런 후회도 없는가? 나는 이 질문 앞에서 그 광고 속 그분처럼 그렇게 환하고 당당하게 웃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여러분의 그 선택 확신하십니까?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러분들처럼 아멘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했던 자기들의 선택에 깊이 실망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거를 이제 그냥 좀 더 쉽게 다시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은 무시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루는 일에는 하나님이 아무 관심도 없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실망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국가 멸망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된 그 포로기 백성들의 자녀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계속해서 포로로 살다가 자신들의 자녀도 포로여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보여질 수가 있었겠죠. 국가는 멸망했고 모든 것은 무너졌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을 뭐 도무지 이루실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뭐 그들이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이 고통 속에 우리를 오래 두지 마십시오. 아빠가 기도했고 엄마가 기도했고 자기도 기도했고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하던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기도하던 나도 나이가 들어 이게 늙어가고 있는데 나의 이 고통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쯤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던 자신들의 그 모든 결단들을 후회하고 있고요,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들도 그렇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아 역시 하나님 믿길 잘했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한 나의 선택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멋있게 공생애의 시간에 따라다니면서 사역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평안할 때는 다 그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던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니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막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이루어지지요, 일어나지요. 특히나 저분은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너무 신앙적으로 훌륭하시다라고 하는 분들의 인생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내 삶에 찾아온 이 어려움과 아픔 앞에서 믿음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신뢰하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러한 고통이 지속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야, 이거 내가 계속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나? 이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제까지 헛것을 믿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적어도 일어났어도 지금쯤이면 해결이 됐어야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이 탄식은요,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함께 어우러져서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내 삶에 고통이 없고 편안할 때만 유효한 그러한 불안정한 자기 기만 그 정도일까요? 고통과 슬픔의 상황이 올 때에는 이제 그만 하나님 의지하기를 포기하는 게 더 현명한 그런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생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 아파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포기하려고 하는 이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주 큰 은혜를 주십니다. 27절 말씀에 화자가 누구인지 한번 보십시오. 27절의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탄식인데요. 정작 27절을 말하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27절부터 하나님이 그 아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녀들의 아픔 앞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아픔을 다 아시고 그들 앞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창조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안타까움, 그게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바로 27절 가장 첫 단어입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야곱아 어찌하여.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절절 끓는 안타까움으로 호소하며 외치듯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이제 제 수준의 이해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억울함까지도 막 느껴졌어요.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좀 너무한 이야기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막 잃어버리고 내 왜곡된 오해가 막 넘쳐 흐를 때에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28절부터 말씀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설명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읽어보시면요, 전혀 새롭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들 모르니 이거? 들어본 적이 없니? 그렇지 않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기 영원이란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영원, 즉 긴 안목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죠. 그에 비해 인간은요, 이 안목의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내 눈앞에 순간만 보고 막 일희일비하면서 속상해하고 절망하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하나님의 눈은 긴 시간을 보고 계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까지 하시는 분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까지 창조하셨는가? 땅끝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이 땅끝까지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 땅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러세요. 이 얘기를 하세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족한 게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 표현으로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못하고 곤비해서 못하고 명철이 없어갖고 못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에 지쳐서 피곤하십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 무능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힘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근데 그 약속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30절이 전제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이 말은, 이 말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상의 상식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년은 피곤치 않는다. 그리고 장정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상의 상식입니다. 아이들 노는 거 보세요. 걔네들 지쳐 보입니까?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안 지치죠. 건장한 장정이 딱 서 있으면 와, 사람이 막 열댓 명이 달라붙어 밀어도 안 넘어질 것 같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소년은 지치지 않고 장정은 넘어지지 않는다. 근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이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상황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바벨론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세상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의 거짓말에 너무 많이 속고 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현실은 뭐냐 하면은 절대로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 않은 것들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저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언젠간 무너진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독한 현실주의 또는 허무주의와 같은 이 30절의 말씀 너머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인간사 다 무너진대요. 어느 것도 버틸 수가 없대요. 모두가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들이 31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새 힘을 얻게 되는데 그 새 힘을 얻은 그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악망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악망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볼 때 어떤 뜻이 있냐면 기다리며 소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악망이라는 거 안에는 이 기다림의 인내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훨씬 직관적으로 쉽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로 번역하냐면 트러스트라고 번역합니다. 트러스트는 신뢰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번역해 보면은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 그게 바로 무너지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이 현대 심리학의 3대 거장 중에 한 분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 인간관계를 맺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용관계로 인간관계를 맺는 거를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면 이 관계에 조건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걸고 조건이 유지될 때만 유지되는 관계, 그게 신용관계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따지면은 이제 은행에 대출할 때, 그때가 이제 신용대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갚을 능력이 요만큼 있으니까 요만큼 돈을 빌려주겠다. 근데 이제 그 조건이 파기돼서 못 갚으면은 그 관계는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용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들러는 이 신용관계를 맺고 사는 인간관계는 절대로 깊어질 수가 없대요. 그냥 딱 거기까지. 그래서 조건이 무너지면 깨지는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 신뢰관계를 맺는 방법이 있대요. 그거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이 그냥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인간은 서로 더 깊은 차원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비로소 공동체가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의 통찰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용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조건을 걸어놓고 하나님이 조건을 만족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요, 내 인생에서 내가 그런 조건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들 나를 앙망해라, 즉 신뢰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내가 맺어야 될 관계는 신용의 관계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서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과 우리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국가 멸망한 거 회복시켜주시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되는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시죠. 그거를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맺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를 앙망하기를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여기 이 새 힘이라는 말이 또 중요하죠.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힘을 주시겠대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른 누구가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바라는 우리의 유아기적 그 착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벌어진 일인데 그것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품어내어 내 삶의 이야기로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의 정체는 하나님과 흔들리지 않는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랑의 관계를 맺은 자는요,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그 이야기들을 품어나가고 소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들은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거래요. 아시는 것처럼 독수리는 날개 힘으로 나는 동물이 아니죠. 바람의 기류를 타고 나는 동물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박질하면 곤비하지요. 오래 걸으면 당연히 피곤하지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유 그래요, 당신 인생에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면 좌절할 만합니다, 절망할 만합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아픈 일이 벌어졌으니 하나님을 욕해도 포기해도 뭐 욕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라고 할 만큼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상식이 지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맺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으면은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고난, 사건, 사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하나님 신뢰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와의 신비의 연합 속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신용관계를 맺지 않으시고 신뢰의 관계를 맺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나를 버린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맡겨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신뢰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부활의 주님으로 세우셨죠. 저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선택하려고 할 때 포기하지 않으려 할 때 여전히 불안이 막 몰려온다면, 야 이거 정말 맞을까? 틀린 거 아닐까?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요, 그러한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 그러한 목소리는 악한 영의 목소리라는 것을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악한 영의 목소리는요, 우리가 만약 이걸 믿었다가 이게 아닐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만 집중하게 해서 계속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은 보지 못하도록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안이 찾아올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또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악한 영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포기해가 아니라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 라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 신뢰하기를 포기하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붙들고 있지만 그 선택이 계속 옳은지 불안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기를 선택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 확실한 선택은 없습니다. 이 선택을 불안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영의 목소리니까요,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을 살던 분들도요, 자기 삶에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 찾아와서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진짜 위기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하는 내 마음,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근데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이 아픔의 현실이 결코 위기가 될 수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저 내 삶에 아무 일이 없을 때만 유효한 그러한 자기기만이 아니고요, 내 삶에 닥쳐오는 고난,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거뜬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의 때는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앙망하는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할 것인가?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해와 설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결단의 문제만큼은 오로지 우리의 몫입니다. 이건 하나님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또 하나님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불안하게 막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신뢰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날아오르시겠습니까? 이 결정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거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러니 우리 이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날마다 흔들리지만 성령이여 우리를 붙드셔서 굳건히 그 믿음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수리와 같이 날아올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